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의 1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참석을 위한 한국 측의 민관 방북단 160명이 오늘 평양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북단을 태운 수송기 석대는 이날 오전 성남공항에서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남북관계가 호전돼 평양에서 11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됐다면서 4.27 판문점 선언도 토대가 되는 것은 역시 14선언, 나아가서는 6.15 정상선언이라며 그 정신을 잘 이어서 좋은 기념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은 뿌리가 없는 줄기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6.15 선언, 14선언, 이번에 4.27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이 우리 민족을 위한 통일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 방북단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포함된 가운데 남북한은 이 기간 사실상 고위급 회담을 열고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 목록 신고와 검증 요구를 일단 미룰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어제 강경화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핵목록 신고를 받은 뒤 그걸 검증할 상세한 방안을 산출해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다며 우리는 다른 접근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고와 검증이 비핵화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비핵화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북미 협의 결과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955년 체결한 친선 조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미국이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두 나라 간 경제관계와 영사권을 확립하는 1955년 협정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이란이 국제사법재판소 ICJ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ICJ 판결로 미국-이란 친선조약의 절대적인 모순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ICJ는 이날 미국 정부가 이란 제재를 복원한 것은 1955년 친선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미국 측의 제소를 받아들였습니다. ICJ는 이에 따라 미국은 이란의 인도주의 분야와 민간 항공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를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법원이 특정 국가 이주민들에게 허용하는 임시 보호 신분 TPS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어제 수단과 니카라과, 아이티, 엘살바도르 등 4개국 출신 이민자들에게 TPS를 중단하기로 한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예비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시보호신분 TPS는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는 특정 국가 국민들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20년 동안 이어져온 TPS를 계속하는 데 따른 실체적 피해를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단과 니카라과, 아이티, 엘살바도르 등 4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임시보호신분 제도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사이버 공격 배후로 러시아 군 정보기관을 지목했습니다. 제러미 헌터 영국 외무장관은 오늘 성명에서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GRU가 2015년 7월과 2017년 10월 사이에 발생한 6건의 사이버 공격의 배후라고 밝혔습니다. 헌트 장관은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GRU가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GRU의 행동은 무모하며 차별적이라면서 그들은 다른 나라 선거에 훼손과 방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 GRU가 가담한 해킹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 사건, 또 2017년 발생한 배드래빗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 등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core proposition, the thing which will give us the capacity to deliver denuclearization.
미 국무부는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한 진전은 비핵화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북한 해킹 그룹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황해도, 함경남도 지역으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빠른 비핵화를 원하지만 시간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3일 다가오는 방북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on the end of war declaration or any other items. Only to say this, I'm very happy to be going back to get another chance.
2차 미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데 대한 깊은 진전을 이루는데 더 나은 이해를 도출할 것이라는 점을 낙관한다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종전선언이나 다른 선언과 관련한 협상의 진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방북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약속에 대한 진전을 이어가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021년 초까지 비핵화를 원한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과 비핵화 시간표 설정이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둘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빠른 비핵화를 원하지만 시간 게임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Those are entirely consistent with each other. We want it fast, but we're not going to play the time game. My comment about 2021 was not mine. I repeated it, but it was a comment that had been made by
이어 2021년 내 비핵화 발언은 자신의 발언이 아니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두 지도자가 한 발언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한 두 지도자가 평양에서 2021년 내 비핵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남북한 지도자가 동의할 준비가 된 것으로 알려진 시안을 상기시킨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시안 설정이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정확하다며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수십 년간 지속됐으나 미국은 그 긴 시간 동안 이뤄진 것보다 최근 더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President Trump's comments are exactly right. This is a long-term problem. This has been outstanding for decades. We've made more progress.
폼페오 장관은 중요한 것은 경제 제재가 유지된다는 점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역량을 제공하는 데 핵심인 제재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core proposition, the thing which will give us the capacity to deliver denuclearization isn't changing. If you heard the comments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폼페오 장관은 이어 유엔 안보리는 제재가 유지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완전한 만장일치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어느 시점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의견을 보였지만 두 나라 모두 안보리 결의와 제재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전 세계 어느 현안에 있어 이렇게 만장일치가 되는 사안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대북 제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부쩍 제재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북 간 상호 신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재 문제도 처음부터 미북 협상의 쟁점이 아니었습니까?
여러 쟁점들 가운데 하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종전선언에 관심이 집중된 데다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라는 미국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북한도 이런 기류를 파악하고 일단 종전선언 문제에 주력하면서 제재 문제를 무게 있게 거론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새삼 제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가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리영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처음 이 문제를 공론화한 데 이어서 오늘은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 매체는 제재를 미국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근본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비핵화 실현의 장애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죠.
맞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 자체가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서두르게 만드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재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여건이라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를 위한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이 서두르게 만들 무기가 제재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의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이 제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제재가 유지되는 한 시간은 북한이 아닌 미국의 편이라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이유는 경제 발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유지되는 한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이루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평양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빨리 끝내고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싶다고 한 건 이에 대한 조급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 중 북핵 문제 해결이나 이 극적인 진전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잡았던 2021년 1월 비핵화 완료 시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될 경우 외교 안보 분야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시간적인 압박은 김정은 위원장이 훨씬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네, 북한이 최근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 이 무게 중심을 제재 문제로 바꾸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입장을 밝힌 시점을 전후해서 제재 문제를 본격 거론하기 시작한 점, 그리고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대가를 너무 크게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을 강하게 제기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설사 종전선언을 여전히 원한다고 해도 그 대가를 크게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제재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까요?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하게 논의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조선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미국이 알아서 스스로 처리해야 할 일이라는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에서 미북 간 신뢰를 강조할 뿐 결코 미국에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당장 협상에 걸림돌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일치기 방문인 만큼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목적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kay, what Secretary of State Pompeo needs is Kim Jong-un's direct reaffirmation of intent to completely denuclearize.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3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도를 폼페오 장관이 직접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이 진지하다는 증거로 여겨질 수 있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초기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끝낼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전선언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만약 폼페오 장관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확약 등을 얻지 못한다면 이번 방북은 실패로 간주될 것이라면서 동시에 미북 관계도 교착 상태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 관계를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도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Secretary of State has to tell Kim Jong-un that it is imperative that he demonstrate a sincere effort to.
김 위원장이 비핵화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폼페오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폼페오 장관의 방북 목적에는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도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필요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폼페오 장관의 방북 자체에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남북한 정상들은 비전통적이고 실험적이며 톱다운,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의 외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으로 밀어본다면 중요한 돌파구는 폼페오 장관이 아닌 정상들의 만남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 대신 미국과 남북한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suspect that they will be setting the conditions for a future announcement of a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 발표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위한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미 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 국장도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I would expect a lot of the details to be put forward for such a summit. And so I think really what this trip is about.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둔 현 시점에선 폼페오 장관이 회담과 관련한 많은 세부 사항들을 논의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폼페오 장관은 북측의 다짐이 충분한지 여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북 기간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심이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더 이상 종전선언에 흥미가 없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란 겁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또 폼페오 장관이 신뢰 구축 방안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What types of steps the U.S. and South Korea could take that would take and help build confidence? I think at this point we're at a
신뢰가 조성되기 전까진 어느 쪽도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게 현 상황이며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신뢰 조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훈련의 경우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시각이고 북한이 멈춘 각종 무기 실험 역시 이미 김 위원장 스스로 지난해 무기 개발을 완성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큰 의미를 담기 어렵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은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성사된 사실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Well, I don't think he would be going. I don't think that Secretary Pompeo would be going to Pyongyang unless they had a
일정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방북 자체가 없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폼페오 장관이 지난달 방북을 취소했을 당시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목록을 받는 대신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hat's the expectation on the part of Secretary in going this time?
And 다만 최근 북한은 종전선언 교환 방식에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폼페오 장관이 어떤 기대를 품고 방북을 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스나이더 부소장은 밝혔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이 당일치기로 평양을 방문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만을 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이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제재의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나라가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미국이 남북 간 경제협력을 대북제재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판문점 선언을 싱가포르 회담에서 재확인했다며 이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MBC 방송은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이 남북 간 경제협력을 대북 제재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우선 적용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미국의 상응 조치로 북한과의 수교를 꼽았습니다. 또 주한미군 주둔과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을 때 미군의 방어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인의 64%가 북한의 한국 공격 시 미국의 방어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4%는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CGA가 지난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미국인 2,0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두 수치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와 4%포인트씩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CCGA의 칼 프리드호프 여론외교정책연구원은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와 미군의 한국 내 장기 주둔을 더욱 지지하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종종 언급했던 과는 다른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But what we see is the public actually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fact that the American public is now more willing to defend South Korea and is more supportive.
조사에서 북한을 미국의 중대 위협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59%가 그렇다고 답해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If North Korea doesn't do those things, if they don't test either missiles or weapons, that the American public, the threat perception will then.
이에 대해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미국인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북한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성사된 미북 정상회담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미북 수교라고 답한 응답자가 77%로 가장 많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와 인도적 지원, 주한미군 부분 철수가 각각 54%, 미한 군사훈련 취소가 4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북 간 수교에 대한 지지는 공화당원은 82%, 민주당원은 75%로 소속 정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로는 더욱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가 77%로 가장 높았습니다. 북핵 시설에 대한 공습과 김정은 정권 전복을 위한 미군 투입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37%와 25%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군사훈련을 추진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6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이 미국, 한국 등과 정상회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91%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여전히 비호감 지도자로 평가했습니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And if you ask the average American, you know, what they think about Kim Jong-un, about North Korea. They may not have a very solid idea, but there is some kind of understanding about
평범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대다수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계속되고 있는 인권 유린을 떠올린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려면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67%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전쟁 종전은 당사국의 정의를 비롯해 매우 복잡한 법적 요건이 뒤따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패트릭 노튼 전 미 국무부 법률자문관이 밝혔습니다. 과거 미 행정부에서 한국전쟁 종전의 법적 요건에 대한 기밀 보고서를 작성했던 노튼 전 자문관은 종전을 선언한 뒤 되돌리는 것은 다시 전시 상황을 만든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레이건과 클린턴 행정부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의 법적 요건을 자문하셨습니다. 정전 협정을 끝내는 문제가 복잡합니까?
The basic problem is that there were a lot of different parties involved in the actual
한국 전쟁의 경우 많은 나라가 참전했다는 점과 참전국의 지위가 모호하다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간단합니다. 북한의 행동은 매우 확실했고 모든 협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민 지원군 형태로 참전했습니다.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지만 그냥 덮어두었던 문제죠. 그렇다면 중국이 전쟁 당사국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약 17개 나라가 유엔 소속으로 참전했는데 미국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유엔이 당사국인지 군대를 지휘한 미국만이 당사국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나라가 당사국인지 불분명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에 누가 서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The best way to do this, the cleanest way to do this would be have bo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gn.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종전선언에 서명하고 유엔 안보리나 유엔 총회가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최선이자 가장 깔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상황은 남북한 주도하에 하나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다른 나라들이 이를 지지하는 형식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의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큰 단계로 나아가는 방식 같은데요. 한국전쟁과 같은 큰 전쟁을 끝내는데 적절한 절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제대로 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논의돼야 합니까? 종전선언을 위한 법적 요건이 있습니까?
The detailed items that need to get resolved in the armistice are up front in the document.
해결돼야 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남북한 국경 설정 문제, 누가 국경을 통제하느냐는 문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과 상공의 경계는 어떻게 정하느냐 등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현재 전쟁이 아닌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일종의 정치적 종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협정을 이어간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어떤 사안들이 무조건 해결돼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북한의 행동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No, I don't really think it's quite that simple. You know, as between the two Koreas.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한국전쟁은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전쟁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종전선언을 채택한 다음에 되돌리고 싶다면 다시 전시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단계적인 종전선언 방식이 우려됩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다음 다시 예전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전쟁을 누군가가 다시 일으키는 문제가 됩니다. 전쟁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났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하자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시와 평시에 따라 적용되는 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정치적인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Before you can put, you know, full confidence that the war is over. The minimal
전쟁이 끝났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단계적으로 종전선언을 밟는 방법은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전쟁이 끝났다는 확신이 있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제대로 된 법적 권한과 효력이 있도록 말이죠. 핵심 당사국인 한국에서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방법은 끔찍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충족돼야 합니까?
I would want to get as clear an indication from them that the war is over legally as possible.
우선 전쟁이 끝났다는 점을 최대한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복잡하게 종전선언을 시작하면 계속 또 다른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그렇다면 북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할 것으로 예상해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되돌리겠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향후 논쟁거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등은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으로 유엔군 사령부의 권한이나 주한미군의 영향이 있을까요?
Question of any authority granted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you know, in the border area.
유엔군 사령부에 주어진 비무장지대와 국경 문제 등을 다루는 권한은 남북한이 명확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주한미군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은 주권 국가이고 결정에 따라 외국 군대를 자국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정전협정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과거 미 행정부에서 한국전쟁 종전의 법적 문제에 대한 기밀 보고서를 작성한 패트릭 노튼 전 국무부 법률 자문관으로부터 종전선언의 법적인 측면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최근에 한반도 긴장 완화 움직임으로 인해 북한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모든 당사국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관여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3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2017년 하반기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에는 긴장을 완화하고 영내 안정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일련의 외교적 시도들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마련된 모멘텀이 남북 고위급 대화로 이어졌고 이후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에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겁니다. 앞서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달 25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희망을 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he courageous initiative of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구상은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한 지도자들의 만남과 더불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관계 개선 움직임들로 인해 북한이 중대한 인권 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와 영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전망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최근의 관계 개선 움직임들은 북한과 관여하는 국가들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존엄을 한반도 비핵화와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협상의 중심에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인 전문 지식 등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구테흐스 총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수감시설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많은 경우 학대와 고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특히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들에 대한 계속되는 폭언은 중대한 우려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 6명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정부에 이들에 대한 사건을 재검토한 뒤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또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국내와 국외 등 모든 이동의 자유를 계속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탈북자 면담 결과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국경지대의 보안을 강화했고 이는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양강도 해산시의 경우 당국자들이 3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된 전후 납북자 516명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도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북한 해킹 그룹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악성 코드를 이용해 은행 내 소매 결제 시스템을 감염시킨 뒤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토안보부 DHS는 이일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히든코브라라는 이름의 해킹 그룹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현금 자동 인출기 ATM에서 현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주의 경보에서 미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해 DHS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가 합동조사한 결과 북한 정부가 현금 인출 사기에 사용하는 악성 코드와 보안 침해 흔적 지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히든 코브라가 이 IOC를 이용해 피해자의 네트워크에 남아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방어하고 이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해당 IOC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히든 코드라는 악성 코드와 IOC를 이용해 은행 내 소매 결제 시스템을 감염시킨 뒤 ATM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DHS는 밝혔습니다. 특히 2016년 후반 이후 이런 수법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은행을 상대로 수천만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30여 개 나라의 ATM에서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빼돌렸고 올해는 23개 나라의 ATM에서 동시에 현금을 빼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내 기관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DHS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 인출 사기 수법은 은행 내 결제 변경 응용 프로그램 서버를 원격으로 손상시키는 방식이라며 히든코브라가 원격 사기에 취약한 소매 결제 시스템을 겨냥해 이런 방식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히든코브라가 은행 내 소매 결제 시스템 인프라를 겨냥해 국경을 넘어 ATM 현금 인출 사기를 돕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FDD는 3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활동과 역량 그리고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의 다용도검, 북한의 사이버 기반 전쟁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한과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를 멈추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로 약속했지만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아직 러시아나 중국, 미국 수준에 미치진 못하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며 이들의 수법은 기본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 즉 디도스에서 정교한 악성 코드 이용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 전쟁에 관여할 역량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 시나리오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민간단체를 마비시켜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교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제한에 합의할 경우 사이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전쟁이 평상시 도발 전략에 더 큰 구성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로 지난 8개월 동안 모두 13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라몬트 도이티 지구 관측소가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여진 3건을 추가로 탐지한 건데요. 연구에 공동 참여한 김원영 컬럼비아대 교수는 핵 없는 세계를 위해서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O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김원영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발생한 지진을 추가로 밝혀내셨습니다. 어떻게 관련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보통 핵실험을 하고 나면 그 지하 핵실험, 언더그라운드에서 하면 지진이 잘 안 나요. 작년 9월 3일 이후에 한 20일쯤 있다가 좀 큰 지진이 났어. 규모가 3.4쯤 되는 게. 그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한국에서 났다 그러면 반경 한 100km 정도 느끼죠. 그런 게 두세 개 나고 4시간 간격으로 9월 23일을 나고 그 다음에 10월 12일 그렇게 가지고 쭉 나요. 그래서 올 2018년 13개쯤 관측을 해가지고 이제 로케이션을 하죠.
지진의 발생 위치 분포는 어떻습니까?
10km 떨어져 있어요. 핵실험 장소에서. 자세히 로케이션 해보니까 이게 한 700m쯤 되는 선이 생겨. 단층. 그래서 거기서 다 난 거예요.
말씀하신 이벤트들은 어떤 작업을 통해 분류되는지요?
지진이라고, 처음엔 지진이라고 그러지 않지. 이게 핵실험인지 아니면 뭐 그 광산 발사인지 뭔지 모르니까. 우린 그럴 때는 그냥 이벤트라고 그러죠. 사이즈믹 이벤트.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지진 기록이냐. 아니면은 핵실험이냐. 아니면은 무슨 뭐 광산 발파 작업이냐. 그 전에 났던 지진을 그 동네 지진 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록하고. 또 핵실험 지진 난 거, 핵실험 한 거, 2006년, 2009년에 한 거, 화학,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터뜨리는 그런 폭약 같은 거 터뜨리는 그런 그 광선 발파 작업. 그 발파 작업도 거의 핵실험하고 비슷해요, 그 지진파가.
관측 기록만으로는 차이를 알아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진은 땅이 옆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단층이 있으면 단층면을 놓고 쭉 밀려나는 거예요, 그죠? 다이너마이트나 핵실험은 펑 터지잖아요, 그죠? 그건 그냥 익스팬딩 돼. 이게 맨 처음에 오는 게 P파라고 그래요. 종파예요. 조금 시간을 두고 있다가 S파가 와요. 핵실험이나 그런 폭발 작업을 하면 P파가 커지고 이쪽에 뒤에 나오는 S파는 작아요. 밀리는 게 없으니까, 그죠? 깨지는 게 없으니까. 반대로 지진은 거꾸로 돼 있어. 이게 쾅 밀리는 거니까 뒤에 나오는 S파는 굉장히 커져요.
핵실험 이후 발생한 여진 현황을 알아내는 것이 왜 중요한 건가요?
왜 우리가 이런 때 신경을 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가 2만 개가 있는데 그거를 없애는 거를 자꾸 얘기하거든. 각 정부나 이런 국제기관에서도 하고 그 NGO도 있고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가능한 한 자꾸 없애자. 해체해가지고 핵연료를 쓰고 뭐 평화적으로 쓰고 없애자. 왜냐면 어차피 이건 위험하니까, 그죠? 그럼 사고가 나면 글로벌 워밍은 천천히 벌어지죠, 그죠? 이 핵무기는 잘못해서 사고가 터지면 몇 시간 안에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논문에서 CTBT 효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도 이 때문이군요.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실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실험을 못하게 해버리면, 그죠? 핵실험 금지 조약을 계속 우리가 한 걸 원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걸 보강하는 거고, 뭐 정치나 그 디플로마틱들은 이제 외교적으로 가능한 그게 되게 하는데.
하지만 CTBT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CTBT가 오늘날 아직 그 효력이 없어요. UN에 이걸 상정해가지고 다 사인을 했는데 1990년, 20년이 지나서 22년 전에 거기 조항에 핵 보유국이 전부 다 국회, 자기네 각 나라의 국회 인준을 받아야 돼. 그죠? 비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트리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9년도에 사인을 먼저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가능한 한 이란이나 이 북한 같은 데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지금 홍보를 없애자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고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하고 북한하고 또 한국 정부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개발을 못하게 하려면 핵실험을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컬럼비아 대학 라몬트 도어티 지구관측소의 김원영 박사로부터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발생한 여진 현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에 봉사활동을 펼쳤던 미국 평화봉사단이 백발이 돼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평화봉사단의 수혜국으로는 유일하게 봉사단을 외국에 파견하는 모범국가라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신광여자고등학교 소강당. 이 학교 이원광 교장이 실순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인 브루스 헤이덕 씨를 소개하자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학교에 73년부터 신광에 73년부터 75년까지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보니까 난 되게 겁을 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한국분이세요. 네, 그래서 아주 마음에 아주
헤이덕 씨는 1973년부터 75년까지 2년 동안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이 학교와 이웃의 서울린 중학교에서 영어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나는 한정구입니다. 옛날에 그 한국 이름입니다. 나는 45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헤이덕 씨는 45년 전과 비교해 너무 많은 게 변했다며 학교를 둘러보며 감회와 감격으로 여러 번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비좁은 교실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빼곡하게 앉아 작은 나무 책상에 의존했던 콩나물 교실은 이제 20명이 공부하는 넉넉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When I was here, the floors were cement. The walls were cement.
바닥과 벽이 모두 시멘트. 낡은 칠판. 겨울엔 조개탄으로 몸을 녹여야 했던 교실은 이제 목재와 첨단 장비, 중앙 난방 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교실로 탈바꿈했습니다. 헤이덕 씨는 45년 전 학생들과 촬영한 사진들, 당시 열악했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한국이 이룩한 발전이 놀랍고 자랑스럽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I'm proud that I came to Korea. I'm happy I was able to maybe be a little part of this by working with some students at the various schools.
평화봉사단은 미국 정부가 1961년부터 운영하는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저개발국에서 2년간 머물며 교육과 농업, 의료,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그 나라의 사회 경제 발전을 돕고 미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한다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지난 57년간 141개 나라에서 22만 명이 봉사활동을 펼쳤고 한국은 1966년부터 81년까지 2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복귀한 뒤에도 한국의 친구들이란 비영리 단체를 통해 두 나라의 우호협력과 상호교류에 가교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제임스 메이어 전 회장은 한국에서 활동한 2천 명의 평화봉사단원들이 다른 나라에서 봉사했던 미국인들과 달리 뿌듯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Korean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former Peace Corps recipient to invite volunteers back to see what kind of contribution they have made to the country. And it's really remarkable. Some of the
한국은 평화봉사단의 혜택을 받은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단원들을 다시 초청해 봉사자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보여주는 나라이자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나라의 봉사단을 파견하는 유일한 수혜국이란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설립해 평화봉사단처럼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78년부터 3년간 한국 내 평화봉사단 지원소장을 지낸 메이어 전 회장은 이런 발전상을 추수에 비유했습니다.
You did a planting, and you have to do the harvest, and sometimes it's a little difficult, and you have to, you know, trim things.
봉사 단원들은 씨를 뿌리듯 아주 작은 기여를 했는데 한국인들은 부지런히 노력해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다시 이웃나라와 나누는 모범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헤이덕 씨 등 옛 봉사 단원과 가족 등 8명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70년대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던 캐서린 스티븐스, 현 한미경제소장이 지난 2008년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한 걸 계기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제안해 평화봉사단 초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계약해 이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TN코리아의 김경선 대표는 정권교체로 중간에 잠시 중단됐던 프로그램이 올해 부활했다며 여러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봉사하셨던 분들을 다시 초청을 해서 우리 발전상을 보고 본인이 진짜 봉사했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우리나라 6.25 참전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생활하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랑 섞이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아주 지방 시골에 가셔서 거의 2년 동안 이제 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김 대표는 특히 당시 한국인들도 꺼리던 어려운 일을 봉사단이 섬겼기 때문에 존경과 감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시는 나환자촌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로 많이 하셨던 게 결핵 퇴치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시골에서 이게 그 지붕에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막 들렸었대요. 그런 데서 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화장실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시고 또 그런 집에는 이제 목욕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동네 목욕탕을 이제 가시는데 사실 그때 시골에서 서양분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들어가면 다들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본인이 좀 창피하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아기들은 막 운대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얘기해 주시면 더 굉장히 신기하고 야 너무 고생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가족과 한국을 찾은 데니스 라자로스 씨도 1978년부터 3년간 전라북도 익산의 한센인촌, 즉 나환자촌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며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It's a leprosy village. It's and basically it was providing an area for to provide treatment and service. To people with Hansen's disease.
라자로스 씨는 단순히 마을을 오가며 치료 지원을 하기보다 함께 주민들과 살며 많은 걸 나누고 또 배우고 싶어서 한센인촌에 거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80명에서 90명의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화투로 고스톱을 치고 동동주도 만들어 함께 마시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냐는 질문에 한센병이 그렇게 쉽게 전염되는 게 아니라는 걸 교육을 받아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Learn about it. It's a very difficult disease to transmit. It's not like you're just going to come and touch it that you're going to get it. So it is very difficult to transmit. But yes, there's probably some.
평화봉사단원들은 첫 3개월 동안 다양한 기본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파견됩니다. 라자르스 씨는 이번에 다시 방문한 익산 한센인촌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It looks very, very different. I mean, it's rural, but it's still paved roads all along the way. And when I went back today or yesterday, that the family was.
두메산골의 돼지 농장은 최신식 농장으로 변했고 주변 환경도 많이 발전해 알아보지 못했고 자신이 알고 지내던 한센인 가정은 떠나고 없었다는 겁니다. 라자러스 씨는 젊은 시절 이런 경험을 계기로 UN 개발 계획에 들어가 많은 개발국에서 지원 활동을 계속 펼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한 평화봉사 단원들은 어디를 가나 한국에서의 추억과 발전상을 자랑하는 사실상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1967년부터 2년 동안 경상북도 경주여중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린다 닐 씨는 경주란 말만 나오면 가슴이 설렌다고 말합니다.
경주, wonderful 경주. I was at the 경주 여중 학교. And I went yesterday for a visit and discovered that about
1960년대 강원도 양양에서 공중보건 지원을 했던 제니스 패디 씨는 같은 동기와 경상도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일부 동기와 후배들은 통역을 맡았던 여대생이나 하숙집 딸과 결혼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패디 씨는 전기도 없고 수돗물, 화장실, 화장지도 제대로 없던 곳이었지만 양양의 아름다운 풍광과 친절한 한국인들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o electricity, no running water, no toilets, no paved roads, no cell phones. but beautiful where I was out in Gangwon-do, beautiful place.
한국을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북한의 열악한 상황과 통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4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이 백발의 노인들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헤이덕 씨는 북한 정권이 과거 언행을 자주 바꿨기 때문에 우려도 있지만 한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적 접근이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 the overtures from South Korea and President Trump will succeed. But in the past, all I've seen from North Korea is
헤이덕 씨 등 옛 평화 봉사 단원들은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건 모두의 바람이라며 한반도의 모든 주민들이 존중받고 번영하는 아름다운 통일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2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세계인의 옷으로 사랑받고 있는 청바지를 처음 만든 기업가 리바이 스트라우스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블루진이라고 불리는 청바지를 처음 만들어낸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1829년 독일 부텐하임에서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에서 살기 어려웠던 리바이 가족은 미국으로 건너와 뉴욕에 터를 잡고 살게 되는데요. 형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며 경영을 익히기 시작했던 리바이가 어떻게 한 해 수익 46억 달러를 기록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 자세한 얘기 잠시 후 인물 아메리카 시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It's a red color. It's called.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얘기.
미시간이 옛날에는 디트로이트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랜싱이라는 곳 한.
The very first British attempt to establish a permanent colony in the New World was in.
50개 주의 어제와 오늘.
뭣도 모르고 내려도 여기가 해발 한 5천 피트 위에 있는 4천. 7,800 되는데요. 피트 위에 있는 도시인 줄은 모르겠는데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적인 여유. 예,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